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보지영입니다. 1812년 영국과의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한동안 좋은 시절을 누리게 됩니다. 연방당이 와해되면서 당파 싸움이 사라진 건데요. 그런 가운데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같은 민주공화당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5대 제임스 먼로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워싱턴 DC 남쪽에 있는 버지니아주 프레드릭스버그.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먼로가 한때 이곳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Welcome to the James Monroe Museum. We're here because Monroe practiced law here for about
먼로의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자리에는 지금 먼로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 먼로는 그렇게 오래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보다는 외교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무척 바쁜 생활을 했는데요. 그 정점이 바로 미국 대통령 자리였습니다.
나 제임스 먼로는 1817년부터 1825년까지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인터넷이 있어서 정치인 인기 투표를 실시했다면 말입니다. 당당히 내가 1등을 차지했을 겁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아서 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자들만 날 좋아한 게 아닙니다. 워낙 뭐 성격이 좋다 보니까 존 퀸시 애담스처럼 매사에 불만인 사람까지 다들 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 날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제임스 먼로는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라서 영혼을 뒤집어봐도 얼룩 하나 없을 거라고 말했답니다. 나는 1758년에 버지니아의 웨스트 모어랜드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는데 뭐 그리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습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요. 같은 해에 윌리엄 메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윌리엄 메리 대학이 있는 윌리엄스버그는 버지니아의 주도였는데요. 당시 윌리엄스버그에서는 혁명의 열기가 번져나가고 있었고 그 열기는 젊은 먼로의 가슴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텍사스주립 펜 어메리칸 대학교 역사철학과 크리스토퍼 밀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먼로가 윌리엄 메리 대학 1학년 때 그때가 1774년이었는데요. 영국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지사 관저에 무기고를 습격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총과 칼을 훔쳐서 윌리엄스버그 민병대에 갖다 줬죠. 그 뒤에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먼로는 독립군에 가담했는데요.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먼로는 혁명세대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콧 해리스 먼로 박물관 관장의 얘기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가 헌법을 비준할 당시 주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사실 먼로는 당시 새 헌법 비준안에 반대표를 던졌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런 내용이 헌법에 추가되지 않습니까? 지금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 뒤 연방의회 상원의원을 지냈고요. 버지니아 주지사를 무려 4번이나 지냈습니다. 또 외교관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정부 강요직도 거쳤죠.
네, 먼로는 제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당시에 프랑스 주재 미국 대표로 일하면서 루이지애나 메이블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제4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는데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는 정치적 기반과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골고루 내각에 기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먼로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감정 융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크게 환영했는데요. 다시 크리스토퍼 밀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정치적 반대가 별로 없던 시기였습니다. 1812년 전쟁의 결과로 연방당이 거의 해체됐거든요. 그러면서 민주공화당만 남고 야당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정치적 논쟁도 없었고 당파 싸움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좋은 시절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19년에 경제 대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1819년에 경제 대위기는 최근에 일어난 일과 어느 정도 비슷한데요. 유럽에서 전쟁이 계속되자 유럽 경제가 미국산 농산물에 크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1812년 전쟁 이후에 미국 농업이 아주 호황을 누렸죠. 미국인들이 다들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제무역에 뛰어들고 싶어했죠. 그러면서 더 많은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잘 됐는데 1817년경부터 유럽 경제가 회복되면서 미국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집과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늘어났고요. 수없이 많은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이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한편으로 긴축 재정을 펴면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남부에 불만을 샀다고 밀러 교수는 말했습니다.
관세는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죠. 이들은 대부분의 제조 상품을 영국에 의존했는데요. 당시 영국은 미국 남부에서 생산하는 면화의 가장 큰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득을 보는 건 북부의 제조업자들 뿐이란 생각을 남부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미주리가 연방 가입을 신청하면서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주리가 노예 제도를 허용하는 노예주로서 연방에 가입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노예제를 금지하는 자유주로서 가입하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부의 11개 자유주와 남부의 11개 노예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미주리의 가입으로 이 같은 균형이 깨질 것을 염려한 미 의회는 결국 타협했는데, 미주리는 노예주로 연방에 가입하게 하는 대신 매사추세츠의 일부였던 메인을 독립시키면서 자유주로 가입하게 한 것이다.
네, 그러면서 자유주와 노예주가 각각 12개로 계속 균형을 유지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미주리 대타협은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스캇 해리스 멀로 박물관장이 말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미주리 대타협은 남북전쟁에 이르는 중요한 단계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노예 문제를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당면한 첫 번째 시험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멀로가 어느 정도 이 문제에 관여했고요. 타협을 이끌어내서 법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멀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1819년의 경제 대위기와 미주리 대타협과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제임스 멀로 대통령은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위기를 잘 넘겼다는 것, 또 미국 연방이 분열되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당시 멀로 대통령에게 도전한 후보가 한 사람도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멀로는 내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로를 존경했죠. 당시에는 정치적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연방주의자들의 세력이 강하지 않아서 멀로에 맞설 만한 후보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멀로가 재선에 도전했을 때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대표가 겨우 한 표 나왔는데요. 만장일치로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만장일치로 재선됐는데 워싱턴 말고 다른 대통령이 그런 영예를 누리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랬던 거죠.
I think that was the isolation.
고립주의 정책이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고 우리 문제가 아니란 거죠.
That protects all of the Americas from
미주 전 지역을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멀로 대통령을 잘 모르는 미국인들도 멀로 독트린, 멀로주의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요. 멀로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칭송받는 이 멀로주의는 두 번째 임기 때 나왔습니다.
미주 대륙은 앞으로 어떤 유럽 강국에 의해서도 장래 식민지 건설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유럽 열강이 이곳 서반구 어디에서든 세력을 넓히려 한다면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한 행동이라고 간주할 것임을 선언한다.
네, 1823년 12월 멀로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서를 의회에 보냈습니다.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중남미 신생 독립국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미국은 유럽 대륙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유럽이 미주 대륙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멀로주의의 핵심인데요. 이는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이 됩니다. 제임스 멀로 대통령은 독립혁명 세대의 마지막 대통령이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는 걸 경계했고요. 공직에 나가서 일하는 걸 특권이 아니라 교육받은 자의 의무로 여겼던 세대인데요. 후대 대통령에게 큰 모범이 되는 대통령이었다고 스콧 해리스 멀로 박물관장은 말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는 미국의 장래와 그 장래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 방식에 있어서 후대 대통령들이 배울 점이 많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외교 정책과 강력한 국방 정책을 펴고요. 중도적인 입장에서 폭넓게 통치하고 또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5대 제임스 멀로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애담스를 만나봅니다.